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지역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크루스크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방공 전력들이 어젯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물리쳤다면서 드론 7개와 미사일 7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침공했던 곳으로 최근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기습 당시 점령했던 면적 중 40%가량을 러시아에 다시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파병한 병력 1만 1,000명이 이곳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루스크의 남쪽으로 인접해 있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의 주지사는 이날 아침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시 중심가 일대에 공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부상하고 민간 기반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튀르키예는 영내 긴장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여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두 정상이 여러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지역의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헤즈볼라 정보부대와 연안 해상미사일 부대, 그리고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으로 무기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4400 부대 등이 포함되는 베이루트 인근 다히엔의 헤즈볼라 지휘소 12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와 북부 나하리아 등에 미사일 250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풍선 한 개가 타이완 인근에서 또다시 포착됐다고 타이완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6시 21분경 타이완섬 지룽항 북쪽 111km 지점 해상에서 발견된 이 풍선이 고도 33,000피트에서 2시간가량 비행한 뒤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풍선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었으며 다만 타이완섬을 통과하지는 않았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 풍선이 중국이 보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타이완에는 국방부가 없다면서 또한 해당 질문은 외교적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부통령의 암살 위협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발언들은 곤란한 것들이었다면서 우리들 중 일부를 죽이려는 무분별한 욕설과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23일 자신을 겨냥한 암살 기도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암살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과 부인 등을 죽일 것을 누군가에게 지시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번 설전은 두 대통령 가문 간의 강력한 동맹이 붕괴된 뒤 양측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해안에서 난민선 두 척이 전복돼 최소 22명의 소말리아인이 사망했다고 소말리아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다우드 아웨이스 소말리아 정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복된 두 난민선에 타고 있던 70명의 소말리아인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웨이스 장관은 이 난민선들의 출항지를 조사하고 일정을 기획한 이들을 불법 이민에 연루된 범죄자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당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이 난민선들은 지난 이달 2일 소말리아에서 프랑스령 마요트 섬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프랑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마요트 섬으로의 이주를 시도해 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협력 수위에 따라 단계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차기 행정부에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한국과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16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5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3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협력 수위에 따라 단계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 때문에 기존의 인도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달 초에 있었던 건데 루덴코 차관이 지금 시점에서 경고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 정부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강화 또는 첨단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이 이어지면서 이런 움직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곧 한국을 방문해 무기 지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부진호 박사입니다.
에이테크스 미국 승인했고 그다음에 영국이 스톰쉐도 승인했고 프랑스도 스칼프 미사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특사가 아마 이번 주에 뭐 들어왔든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또 무기 지원 협의가 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또 국제사회의 여론이 또 조성이 돼버리게 되면,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자중해라.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루덴코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계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2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서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동향을 지켜보면서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서의 북한군 움직임은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대미 관계 등에서 북한 편들기를 한층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내년 초 들어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 재개가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2018년과 2019년에 북한 지도자와 만났던 트럼프가 자신의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이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의 전망과 관련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희망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방공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해당 사실을 공개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실먼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한국의 TV 방송 매체인 SBS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비들과 대공 미사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또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두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이를 운용할 포병 전력을 러시아로 보낸 대가로 러시아는 대공미사일 등 방공망 장비들을 북한에 주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무엇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신 실장이 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러시아의 대북 무기 지원 상황을 공개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쨌거나 그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맥락에서 기밀인 정보 사항들을 이렇게 공개한 점이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고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좀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이 사안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결정이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방공망 지원은 한국으로선 북한군 파병에 이어 러시아가 또한번 선을 넘은 행동으로 볼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결국 이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변했다는 게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선택지를 한국이 가져간다라는 게 이전보다 좁아져 있는 것은 맞는 거고,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것도 미국과의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이 유럽과 다르고, 북한군 파병이나 러시아의 방공망 지원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신호는 잡히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언급했군요.
네, 한국 국가정보원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방 당국자와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국 정보 당국이 관련 첩보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 쉐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차기 행정부에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러가 제기한 도전이 미한일 3국 관계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 레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 행사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북러 협력을 꼽았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재임 기간 중 어떤 문제를 다르게 처리했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와 그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does keep me up at nigh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how far it has come so.
또한 그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서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이 정책에 매우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첫 해부터 오늘날까지 수년 동안 바이든 팀은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과 접촉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at for the first many years and you know up until today
이어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측면 중 하나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기로 결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레프퍼 선임국장은 차기 행정부에게 북한 그리고 북러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러 관계에 대해 시작부터 어지러울 정도로 험난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탄약을 보냈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에 수천 명의 북한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아마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첨단 기술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보호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합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Russia relationship, once it got started, has really been on a dizzying trajectory, which, as you know very well, Victor, has resulted.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행정부들의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여러 낙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며 미국의 동맹 관계가 격상된 사실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There have been many silver linings that we've gotten to see based on that challenge. Needless to say, the challenge posed by Pyongyang.
레프퍼 선임국장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제기한 도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유럽에도 가해질 수 있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유럽 나라들이 맞서도록 했다며 이는 유럽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북러 문제는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라며 레프퍼 선임 국장의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This is not only going to be urgent, but it's going to be a growing issue that cannot be ignored.
한편 이날 캠벨 부장관과 레프퍼 국장은 미한일 3국 공조 등 여러 국제 사안에 대한 다자간 해법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레프퍼 국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미한일 관계 강화를 위해 보여준 놀라운 용기를 언급하며 3국이 전진하기로 결정한 순간과 이후 성사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꼽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는 한국과 북한군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 억제안정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미 정부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미한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has prepared its Pyongyang-ri test site for its potential seventh explosive nuclear test.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발언 등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위해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지난 14일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자 페루로 향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분명히 최근 며칠과 몇 주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월 VOA에 미국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 핵협의 그룹의 국무부 측 수석대표인 벨 부장관보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선 그런 결정에 따른 후과를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it's natural that tactics and approaches change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But I think overall, if you look,
벨 부장관보는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지적에 여론조사는 질문 방식에 따라 다소 틀이 짜여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NPT에 대한 한국 스스로의 공약 위반을 포함해 그런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다면 약간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핵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확산 체제의 조석인 NPT에 따른 상호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반복해서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DSCG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지력 및 재래식 수단을 사용해 어떻게 함께 도전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 국민들과 논의를 계속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NCG와 관련해선 총 3차례의 회의가 열렸다며 다음 달 초 워싱턴 DC에서 네 번째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내년부터 다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엔 행정부마다 전술과 접근 방식이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보면 상당한 일관성이 있고 북한의 비확산 위협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t's natural that tactics and approaches change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최근 북핵 문제는 해결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던 잠재적 분열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벨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particularly noted the statement that Foreign Minister Lavrov,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made.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북핵과 북러 관계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의 일종의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디디아 로열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에 대해 비록 주로 거래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n if it remains largely transactional, it can still be something that we need to take.
로열 수석 부차관보는 기조 연설을 마친 뒤 미 정부는 현재 북러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며 그들은 자국의 방위산업 및 전시경제를 지원할 다른 국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들에게 일종의 탈출구이자 생명줄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유엔과 다른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등 꽤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며 군사개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한 기술을 얻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do think that Pyongyang is getting quite a lot. They're getting Russian support on the international stage.
로열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팀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고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외교에 전념하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쪽은 북한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과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 정책을 확신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 약속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혹은 구두나 서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고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타 논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는 영내 안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1일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해석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거에 진행됐던 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으며 핵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 위원장과 적어도 28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3차례 회동하는 등 탑다운 외교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은 중단됐고 현재 두 나라 간의 대화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두 정상 간 마지막 만남은 2019년 6월 30일 한반도 판문점에서였습니다.
오랜 적대적 관계에선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통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짐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Well, I want to thank you, Chairman. And this was a special moment. And this is, I think, really that this is a historic.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력의 제한 없는 강화와 전쟁 준비 완성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미 정교한 중장거리 운반 시스템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개발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거나 적어도 기정사실화하길 원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비핵화의 문은 이제 굳게 닫혔고 트럼프 당선인은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북한과 상대하게 될 것이란 점을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고 싶어 할 것이지만 이제는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인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대화에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밀접해진 군사관계를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반드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가능성과 연결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부석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기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뒤집고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격변의 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금, 식량, 연료, 대량 살상 무기 및 재래식 능력을 지원받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핵 지위 인정 및 수용 등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왜 도널드 트럼프에게 연락을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6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즉시 군사적으로 서로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달 초 각각 이 조약을 법으로 비준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19일 VOA에 김 위원장이 푸틴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으로 예전과 달리 지원과 제재 완화를 위해 트럼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또 트럼프 당선인도 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의 최우선 외교정책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상황은 꽤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또 다른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21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2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도 열려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각종 무기 지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러 양국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협력기구 주재 EU 대표부는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SCE 상설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무기를 제공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르기까지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또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돕는 제3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지원뿐 아니라 러시아의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침략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중용도 물품과 민감한 품목의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침략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 모든 전쟁 범죄의 가해자와 공범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전념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닐 홀란드 유럽 안보협력기구 주재 영국 대사도 지난 14일 OSCE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캐서린 브루커 유럽 안보협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달 31일 열린 OSCE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하거나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전투 작전 지원에 활용하려 한다는 데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에 참여한다면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 매우 무모하고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는 대응 방안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모든 범위의 추가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유럽연합 EU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벨기에 기업의 자금 송금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명목 등인데 북한의 국경이 개방돼야 송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시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벨기에 기업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군요.
네. 1718위원회가 지난 8일 벨기에 기업인 아그리 컨설팅 유럽 SA, 약칭 AESA가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1718위원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승인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이 서한을 보면 AESA는 지난 10월 30일 유럽연합의 식량안보사무소 지원을 위한 자금 이전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요. 이 1718위원회가 열흘 만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아, 네. 이 아그리 컨설팅 유럽 AESA라는 회사,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농업 컨설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본부가 있고요. 이탈리아에는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가 이탈리아 정부를 대신해서 이번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기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탁을 받아서 북한에 있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에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ESA에 따르면 대북 지원 목표는 식량과 영양 안보 제공, 굶주림과 영양실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 등입니다. AESA는 지난 2019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같은 해 3월 1일부터 대북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말부터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관련 계약을 2026년 2월까지 연장을 한 것입니다.
네, 유럽연합의 식량안보사무소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겠다는 건데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1718위원회가 공개한 서한을 보면요. 총 액수는 68만 5,015유로, 미화로는 약 71만 7천 달러입니다.
네, 구체적인 용도도 설명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ESA 제재 면제 신청 서한을 보면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의 팀 대표와 팀원들, 외부 전문가, 북한 스태프 등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또 현장 방문 비용, 차량 유지비,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내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고 대체 송금 방법이 확인되면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18위원회는 내년 11월 8일까지를 제재 면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서 평양에서 철수한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와 관련해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도 있나요?
네. 여전히 평양에 있는 사무실은 폐쇄가 돼 있고요.
아, 예.
네. 직원들이 사용하던 차량은 멈춰 서 있습니다. 또 물품들은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직원들은 제한된 근무 일수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관련 관계자들과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의 재운영 가능성,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승인된 제재 면제 신청권도 사실 언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 보이는데 국제기구 그리고 뭐 지원 단체들의 대북 지원 의지도 많이 저하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한 필요감이 커 보입니다. 기간 내에 제재 면제 물품 등을 북한에 반입하지 못하면서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단체도 있지만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북 제재 홈페이지를 보면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된 핀란드 비정부기구,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와 또 미국의 보건의료비정부기구, 샘복지재단 등의 추가 조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난해부터는 국경을 일부 개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 사무총장의 방북도 있었고요. 일부 서방 국가들의 주북 공간도 뭐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9월에 스웨덴이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이후 평양에 자국 외교관을 복귀시키고요.
네.
대사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또 21일에는 안드레아스 뱅스톤 주 북한 스웨덴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요. 또 스웨덴에 이어서 폴란드도 지난 15일 북한에 자국 외교관을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의 취둥위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국경 개방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들을 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 AESA, 이 유럽 기업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 노동과 안보 문제의 연관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전날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강제 노동과 핵미사일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권 유린의 연결고리가 이번 결의안에 명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강제 노동이 언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경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강제 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he linkage that is drawn in the resolution betwee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래로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2024년 1월 한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북한이 더 이상 한국과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이것이 이산가족 문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회장도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권과 안보 문제를 연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동의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맹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또 KN-23 탄도미사일과 포탄, 11군단 소속 특수부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하기 위해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human rights security nexus. So North Korea is
스칼라트 회장은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이라는 두 문제를 계속해서 연계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럽 안보까지 위협하는 만큼 동맹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되게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05년 이후 유엔 총회가 매년 해온 일로 북한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유엔 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북한 인권 결의안의 경우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clear indication that there are major problem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se resolutions have to have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 등 일부 반대국들은 표결로 갈 경우 결의안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을 우려해 투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8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3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실상을 왜곡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 누름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샤르보노 휴먼 라이츠 워치 유엔 담당 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보고 싶었고 앞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유엔 총회가 북한 당국의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의 연관성을 깊이 파헤칠 전문가 그룹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고 전문가 그룹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would have liked to have seen and hopefully we will see this in the future is for the General Assembly to
샤르보노 국장은 또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한 정기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20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두도록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인권특사와 같은 특별보고관 및 특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이 법안을 채택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면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이 이미 승인한 만큼 상원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도 당연히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enate will probably approve the resolution now that the House has approved it and the President will certainly sign it.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재승인 법안에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복송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이 팀 케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도 이 법안이 무난히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이 법안 채택을 지지하는 상원의원 중 한 명이라면서 이는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겨져온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President Trump administration is Marco Rubio.
스칼라트 휴 회장도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루비오 상원의원이 북한 인권법을 지지해왔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는 초당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데 대해 초당적인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서 현재 의회, 특히 상원이 법안 통과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트 회장은 다른 우선순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해 전 세계에 초래하는 국제적 안보 도전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you should get passed. So I know there are lots of other priorities, but this is a really big one. And we only see the issue of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2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사실 좀 실망스러웠다면서도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항상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는 것이라며 인권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데는 많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one thing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is that this legislation has always had strong bipartisan appeal.
숄티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는 북한 인권 특사 자리를 4년간 공석으로 놔뒀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특사를 임명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서 혹사당했던 일본 사도광산에서 어제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한국 측이 불참한 채 일본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반쪽 행사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 측은 왜 추도식에 불참했나요?
예, 한국 외교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23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반 사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서 추도사를 한 이쿠이나 아키고 외무성 정무관의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추도사 내용입니다.
네.
일본 국회 참의원 의원인 이쿠이나 정무관은 일본 패전 이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논란을 빚은 인물입니다.
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추도사에서 조선인들이 노역에 강제 동원됐던 사실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추도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노역 중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게 목적이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이날 행사가 추도식이라기보다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희생자 애도보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 했을 뿐 강제 노동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도강산 추도식이 애초에 어떤 배경에서 열리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강산은 과거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예.
일제 강점기 시절 태평양 전쟁 때는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이용됐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서 당시 조선인 1,500여 명을 강제 동원했고요. 이들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작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2022년 유네스코에 이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신청했고요.
네.
이에 한국 정부는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추도식은 한국 정부가 등재에 동의하는 대신 일본 정부가 매년 열기로 약속했던 행사입니다.
그런 거군요. 일본은 앞서 사도광산 내에 전시관 자료에도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언급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급급한 나머지 과거사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이 반쪽짜리 행사가 된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부산에서 오늘부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170여 개 나라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플라스틱이 소재인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 목표라면 아예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닙니다. 당장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보다는 석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의 재료인 폴리머 생산을 줄이는 것이
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플라스틱이 소재인 제품은 칫솔, 면도기, 커피컵, 종이컵, 페트병, 비닐봉투, 기저귀, 주사기 등 그야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종이컵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는군요. 플라스틱은 이제 오랫동안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도 해가 되어서 이 환경과 건강 차원에서도 많이 이미 경고가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현재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는 환경운동가들이 모여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전 세계는 500년이 지나도 분해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매년 4억 톤 이상 생산하고 있고요.
예.
이 중 약 9%만 재활용되고 2천만 톤 이상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아,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삼키고 이들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혈관 등에 흡수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이나 사용 제한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언론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재료인 폴리머 생산국과 소비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생산국들은 주로 산유국들인데요. 이들은 플라스틱의 생산을 규제하기보다는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단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관련한 회의가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